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털업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본문 말씀은 이 산상순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아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너무나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우리의 주목을 확 잡아 끄는 본문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 잘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이 말씀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지요. 이 본문 말씀을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33절의 말씀인데요. 이미 알고 있는 그들이 들어왔었던 지당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말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 잘 알고 있고 그렇지 라고 이렇게 답이 나올 만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해석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새롭게 말한다. 어떻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 성으로도 그리고 네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십니다. 새로운 적용. 그러니까 옛말 옛적부터 전해져 온 익히 아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주시고 예수님의 새로운 적용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절에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짧은 단락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맹세를 하면 지키라고 너희가 들어왔었다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맹세 자체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너희들 맹세는 하지 않는 거다. 맹세를 절대 하지 말아라. 그냥 무슨 말을 하려거든 어떤 주장을 하려거든 그것이 맞습니다. 또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말해라. 그것보다 더 나가서 세게 말하는 것 하나님을 들먹여서 또는 신앙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보다 높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상대를 강요하는 것은 그건 악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맹세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때 맹세를 하십니까? 최근에 맹세하신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렸을 땐 자주 했잖아요. 그죠? 하늘에 대고 맹세해! 이런 말 저는 어렸을 때 참 자주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진짜야? 너 정말 그 얘기 사실이야? 옆에 다른 초등학교 애들이 우리 누구 괴롭힌 거 너 봤어? 확실해? 진짜 맹세해. 나 하나님께 맹세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맹세라는 것은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어떤 약속에 대해서 내가 그 보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걸고 하는 이야기를 맹세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데 나 하나의 신용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도 끌어오고 엄마 아빠도 끌어오고 우리 가족도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 말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삼는 거죠. 결국 맹세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말에 그리고 또는 자신의 약속에 묶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맹세를 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충분한 신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냥 말한 것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너 진짜 확실하면 부모님 걸고 맹세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너 얼마 걸 수 있어?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승하면 너 우승 간다고 그러는데 너 얼마 걸래? 나는 우승 못한다에 걸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돈을 걸기도 하고 손모가지를 걸기도 하고 그리고 명예를 걸기도 하고 가족을 걸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막 거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로는 부족함을 느껴서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무언가 더 중요하고 충분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끌어들여서 자기 주장을 더 세게 하는 것. 그것이 맹세가 가지는 어떤 기본적인 작동 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맹세는 단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자신의 말과 약속을 확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맹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게 이제 그들이 들어왔었던 말씀인데 그들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살았으니까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것이냐 하는 것이 33절 앞에 그 풋노트 각주에 붙어 있습니다. 리을 해가지고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다 찾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한 구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에 민수기 30장.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 말씀들을 보면 맹세한 것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맹세, 그 서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정황에서 맹세를 했던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네가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십계명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말에 합당한 행동을 합당한 결실을 내놓아라 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 맹세 자체를 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맹세는 구약 유대인들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보편적인 신앙의 한 행위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 이렇게 여태까지 다 들어왔지만 구약 성경에도 맹세한 것은 지키고 거짓 맹세를 함부로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쓰여 있지만 내가 새롭게 너희에게 말한다. 맹세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새롭게 이 산상순을 듣는 산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일까? 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 구약 성경에 맹세를 딱히 금한 것도 없었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3절부터 봤는데요, 5장 그 13절 이하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제가 대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광고등학교에 가면 교문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냐면 지금 앞에 5장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의 첫 머리인 팔복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받은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그 끝맺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가 어떤 정황에 있든지 너희는 복되다. 가난해도 복되다. 애통해도 복되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상태여도 너희들은 복되다. 온유한 자도 복되고 애통하는 자도 복되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선 너희들은 이 세상 앞에서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존재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 세상 앞에 보여야 할 착한 행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율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한 행실이 뭐냐고 묻지 말아라. 그거 율법과 선지자가 다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다 말씀해왔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뭐 새롭게 고치려고 하거나 그것을 폐하고 내 나름의 새로운 종교를 창안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의는 무엇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의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 그 5장 20절로 넘어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은 율법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율법을 연구한 자들이었고 그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어떤 ABCD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런 권위를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 대중들이 최고의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수준이라면 천국에 들어올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 그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지. 그런데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미움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미움이 살인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 아니냐? 간음하지 말라. 그들이 가르쳤지. 어떻게 하면 간음을 하지 않을지 세세한 내용들을 그들에게서 배웠지. 그러나 마음은 어떻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누군가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 마음은 이미 간음한 마음인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누구나 살인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늠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가늠이라는 어떤 결과물을 그 생애 속에서 만들어내지 않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음욕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의로움이란 겉으로 들키지 않으면 되는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에는 어떤 부조화가 있습니까? 안과 밖이 다르다는 부조화가 있습니다. 회칠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멋있게 꾸미는 것입니다. 가장 멋있게, 가장 깨끗하게 꾸미는 것이죠. 세멘트를 잘 발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신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더러운 것, 가장 부정적인 것, 사망과 부패가 그 안에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잘 포장해서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 표리부동함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욕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의로움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의로움은 말하자면 일종의 대증요법이죠. 대증요법. 대증요법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의학 용어라서 생소하실 수 있는데, 증상만 치료하는 것을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동의보감이라는 드라마, 옛날 드라마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도 본 드라마인데요. 허준이 이제 어의가 돼서 그 왕세자를 치료할 때 이 왕세자가 반위에 걸렸다 그럽니다. 아직도 까먹지도 않아요. 반위입니다. 위암이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입이 자꾸 돌아가는 병에 걸렸거든요. 구안화사. 구안화사가 왔으니까 침을 놓으면 이렇게 돌아가요. 다시. 그러니까 침을 잘 놓으면 제자리를 찾아요. 근데 좀 있으면 다시 돌아가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허준에게 제대로 진료를 해라. 제대로 진찰을 해라.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고 속에서는 위암입니다. 그 위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리 침을 놔서 원위치로 돌이켜놔도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목숨을 걸고 치료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그 뭐랄까요, 그 깊게 박힌 이미지와 같아서 우리가 신앙의 문제들을 떠올릴 때도 그 장면들이 참 많이 떠오르는데 그러는 거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마음이 문제인데 이 마음은 덮어놓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개선하고 숨기고 감춰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유대인 대중들 앞에 섰고, 유대인 대중들은 그런 그들을 우러러보고 아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이렇게 절망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살인, 간음, 그리고 이제 맹세의 문제까지 이 문제를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아프죠.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습니다. 그러나 염증을 치료해야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 충치가 생기면 진통제를 먹으면 좋지만 충치를 치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이 문제야.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전 존재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사슬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맹세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맥락이요? 마음과 행동이라는 도식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그 맥락이죠. 맹세를 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기에 맹세라는 행위를 하는가?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동원하고 예루살렘을 동원하고 자기의 머리를 동원해서 맹세를 하게 하는가? 결국은 자기 증명이라는 거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고 억압하는 것이 이 맹세라는 행위 어떻게 보면 거룩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의 그 이면에 깊은 곳에 꿈틀대고 있는 본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유대인들 대중들에게는 최고로 거룩한 사람들로 여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는 택도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후에 이 마음 행동의 도식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준은 겉으로 어떤 모양이 드러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따르기를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경쟁심이 있느냐, 너희의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권력을 향한 의지가 작동하고 있느냐, 사랑을 향한 의지가 작동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묻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답을 알죠. 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냐 하는 대목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죠. 회의적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마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회의적이죠? 이게 이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회의감이 우리에게 왜 있을까요? 해봤더니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없지 않습니다. 한번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그 마음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시편 40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4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8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는 바와 같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이제 그 이게 히브리어 시를 한국 시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조금 어떻게 하면 쉽게 읽을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제가 메시지 성경의 그 시편 번역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의 구절을 해석을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께 그 무엇을 드리려 해도 주께서는 그런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종교적인 모습, 경건한 모양새, 주께서는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주께서 나에 대해 쓰신 기록을 읽고서 나를 위해 베푸신 잔치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의 생애에 일하셔서 결과하신 결과물입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셔서 주님의 뜻을 소원하고 즐거워하도록 변화시키는 은혜가 구약에도 있었음을 우리는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다고 말합니다. 행동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전 존재가 달라져야 하는 문제인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문제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존재 안으로 그 말씀이 자리해 그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될 때 이 일은 가능하게 된다고 시편 기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언제나 난맥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에 관한 복음인데 우리는 기존 체계, 기존 질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존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힘이 지배하는 세계, 힘이 가치인 세계, 그래서 누구나 권력을 추구하는 세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이 세계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다. 이 세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나는 이 세계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사랑의 법칙이 작동하는 세상으로 완성시킬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을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성취했고 이제 그 일은 완성만 남아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놀라운 선포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지금 나에게 나온 자, 너희들의 상황이, 너희들의 처지가, 너희들의 심령이 어떻든지 간에 너희는 내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복된 자들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겉모양이 어떻게 보일지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아라.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이 시편 40편의 말씀도 결국 다윗이 이 고백까지 오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구원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두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순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이 주어지고 먼저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가 그 속에서 그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중에 박히게 해서 그의 존재의 일부가 되게 해서 내가 주의 법을 행하기를 즐깁니다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온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장해서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옳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여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선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의 분량을 따라 생각해 보니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죠. 내 주장을 강요해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역시 옳았어 라고 스스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초대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간 말을 하지 말아라. 네 주장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네가 받은 것, 네가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걸 동원해서 네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느냐?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예루살렘도 네 머리도 하나님의 것인데 네 마음대로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네 옳음을 증명하지 못해 안달이냐?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자유인으로 네 결정으로 그렇게 너의 신앙을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시비를 가리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시비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것이 곧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으면 옳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옳은 것이 권력이 되어 틀린 사람을 잡습니다. 결국 시비를 가리는 일에 사람들이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일은 이유는 자기의 옳음을 증명받고 그 옳음에 따라오는 권력을 부려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의미심장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래서 생각하는 지혜의 수준이 다르고 맡은 역할이 달라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꿈꾸는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모두가 내 마음 같고 나도 저 사람 마음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일체이지 유기체가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각기 다른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랑은 역할이 다른가 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분량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지 권력의 나라가 아닙니다. 권력의 나라면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갖느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 누가 더 많이 이해하느냐, 누가 더 많이 용납하느냐, 누가 더 많이 존중하느냐. 이 싸움이 교회의 싸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오름에 동원하는 일은 참으로 망령된 일입니다. 나와는 다른 지체를 내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아멘으로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우리 각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의 정체성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나랑은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사고를 가졌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되면 틀린 것입니다.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예배드리기 전에는 싸워도 예배드릴 때는 같이 와서 예배 같이 드리라 그랬죠. 그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장만 더 넘겨보면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둬야 될 우리 교회 한 몸된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이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만약에 8절까지만 읽고 끝났으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까지만 읽었으면 열심인 사람들만 주님에게 속한 것이고 열심 경쟁이 붙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이를 위하여 주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그 근거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의 것, 주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나와 견해가 다르더라도 나랑 성향이 다르더라도 나랑 가치 판단이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가 지체를 향해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저를 위해서 내 주께서 피를 흘리셨다. 저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존재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내 주께서 피를 흘리신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일 뿐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 14장 우리가 읽은 바로 뒤에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판단하는 일일랑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명한 일, 분명하지 않은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분명한 일, 사랑하는 일, 용납하는 일, 긍휼을 갖는 일, 그 싸움을, 그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그러니 맹세랍시고 하나님 들먹여서 다른 사람 강요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고 죽이는 힘의 나라에서 살리는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르시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귀한 존재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도 용납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도 이해하고 존중하려 애쓰는 그런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